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과 함께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십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겪는 아픔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찬란한 빛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은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가르침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개인적인 방문이며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때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이 방문하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친숙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결코 공적인 만남이 아니었고 순전히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이 회심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풍성한 계시, 곧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것이 결코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공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히스토레오라는 말에서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서로 교제하며 앞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하여 보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깊은 개인적인 친분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베드로와의 교제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장차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회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야고보는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으며 초대교회의 역사에 의하면은 62년경에 유대인의 공회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인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를 방문했다고 말할 것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일 예루살렘 회의 때 의장이 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음을 재차 강변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3년 후에 있었고 15일간의 방문이었으며 거기서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그의 복음을 얻었다고 추측하는 대적자들의 추측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는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모두 사람의 설득이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오직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고 악인을 선인이 되게 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진 진노의 자녀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에 가이사라를 거쳐 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라고 하였는데 당시 가이사랴 성은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고 다소 성은 길리기아 지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오게 된 것은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킴으로써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 지방에 있을 때도 길리기아 지방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두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의 15일간의 방문 이후에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도들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는 사도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밝힌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베드로를 만난 기간도 15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란 말로 확증함으로써 바울의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에 대해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사이에 떠돌던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아가 사도가 되었다는 소문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변론을 좋아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자 바울과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복음은 변론을 하면 할수록 더욱 명백하게 참 진리인 것이 입증되는 반면에 그들이 믿는 유대교는 더욱더 그 한계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이 아닌 폭력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에서 떠난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취하는 행태는 어찌 그리 변함이 없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거짓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폭력으로 진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진리로 인정되고 자기들의 모순과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거나 거짓이 진리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는 더욱 진리로서 인정되고 거짓에 속한 자들의 모순과 불법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자신의 죄를 책망한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의 잘못이 가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통하여 그의 불의와 거짓이 알려지고 세례 요한의 말이 진실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진리를 억압한다고 해서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모순과 거짓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며 자신이 거짓에 속한 자임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역사는 진리와 정의 편에 섰다가 비진리에 속한 자들의 폭력에 희생당한 수많은 의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마치 패자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역사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자요 진리에 속한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의인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에 의해 유구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불의 앞에 두려워 말고 오직 진리 편에 서서 의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 자신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을 받게 하던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그가 변화되어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각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일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한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처음 시작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간이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단 한 번 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고 단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오랫동안 머물러 다른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짧은 15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이단으로 공격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 이신드기에 복음의 진리를 위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14년 후란 1장 8절에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지 14년 후라는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제시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바울의 복음 제시를 받아들여서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할례가 유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에 부모가 둘 다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유대인들도 할례의 전통을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보면 장날에 길가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여 술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술의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특별히 아편을 금했습니다. 중국은 아편 때문에 한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며 선민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한다고 한다면 할례야말로 유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돌아왔더니 어느 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비슷하지만 가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는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구원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하려고 하는 이런 유사복음, 가짜 복음인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은 비열한 방식으로 들어와서 속임수를 쓴다는 뜻입니다. 거짓 형제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 복음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목적은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형제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살며시 또 포장하여 숨기고 들어오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제자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복음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형제들은 왜 이토록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우선 할례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혈통적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저항했으며 또 사도들도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사역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7절, 8절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다 같은 길로 다 같은 방법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더 중요하고 그 일은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각기 다른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각기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은사에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줄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계시의 복음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반대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참 복음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강압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외에 어떤 율법도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복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땅 열방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인생에게 구원을 줄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이신 칭의의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으며 더 이상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율법에 대한 구속에서 자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